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것은 그 양과 또 압축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아마도 두 번 세 번 이상의 다른 또 설교의 시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선지자 중에 이들이 주요 선지자로 간주되는 것은 그들의 길이 길기 때문이지 그들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책은 구약의 정경의 선지자들의 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때때로 선지자들의 왕자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이 기원전 740년경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6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기원전 740년경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그의 환상은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우시아 왕의 죽음이 또 세속 역사가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무질서한 시기였으며 끊임없는 변화가 동시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또한 때로는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죄와 나라들을 위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는 특별한 계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의 처음 몇 마디는 바로 이사야의 환상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를 세어보면 이사야서는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보다 히브리어 단어 수가 적습니다. 이사야서는 16,930 단어, 그리고 예레미야는 21,819 단어, 에스겔은 18,731개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에스겔서보다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19개 구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보다 5% 정도 구절이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에 관해서 일부 비평가들은 저자가 여러 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의 책을 보면 이사야가 한 명 이상이라고 또 저자가 여러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이 이 책에 두 번이 언급되는데 그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적어도 200년 이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44장과 45절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비평가들은 이 책의 후반부, 즉 40장에서 66장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반부는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39장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이 구약이 39장, 그리고 신약이 27장이 27권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자료와 유대인 전통은 이사야가 이 책 전체의 저자임을 확증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역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본문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인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이름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를 의미합니다. 야훼는 바로 여호와를 여호와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메시아의 구원을 주제로 하는 이 책이 매우 적합합니다. 바로 이사야서에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사야 설교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며 오직 주만이 구원하신다라는 주제가 주를 이룹니다. 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인데 바로 이사야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되지만 그에 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전기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가 왕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족의 일원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동생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 이사야의 예언사역이 다윗 왕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아하스 왕에게 담대하게 맞섰고 7장에 이것이 나타나고 또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부분은 36장에서 39장에 나타납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당시의 정치적 사건을 예언적으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또한 때때로 이사야는 왕들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사야는 왕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2절부터 17절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뒷받침합니다. 이사야가 왕족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단지 추측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완전한 정당성을 가지고 선지자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공적인 행동의 대담함과 또 설교의 위엄, 그의 말의 고상한 힘과 시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왕족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결혼했으며 이사야서에서 그의 아내를 그녀의 성으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여선지자라는 용어로 언급했는데 이는 이 아내가 드보라와 훌다처럼 예언적인 은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단순히 그의 아내가 선지자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예언적 진술을 의미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첫째는 스알야숲, 즉 남은 자들이 돌아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이것은 바로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유배된 후에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귀환할 것을 예언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략이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8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름은 바로 그 이웃인 아람 또는 시리아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수르의 최종 공격을 암시합니다. 아수르는 모든 적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약탈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역사적인 문맥 안에, 맥락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위임에 관해서 서술합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가르침을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경우 또 이사야는 벌거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인생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을 것이며 이사야의 그 글의 우수성과 또 그가 역대 왕들, 즉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왕궁에 접근이 가능했음을 판단해 보면 학자들은 그가 교육을 되게 굉장히 잘 받았고 또한 부유한 귀족이었거나 아마도 제사장의 가족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넷째로 이사야는 사회적 불의와 타락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 부자들의 과잉, 권력자들이 서민들에게 가하는 불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 존재하는 부도덕함과 불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부와 또 궁정에 대한 접근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이었던 보다 일반적인 사회정의 선지자들, 즉 아모스와 호세와 미가와 매우 유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진실을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아름답고 복합적이며 장엄한 문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사야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의 생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또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성경책을 쓰지 않은 선지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사야처럼 성경을 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말씀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그를 자주 인용하면서 그의 예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세상의 구원을 가리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와의 끊임없는 충돌로 특징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관련된 아수르 왕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디글라필레셀, 살만에셀, 사르곤 2세, 그리고 산헤립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사역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연대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사야는 다른 유대인 선지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예언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또 우시야 왕은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했고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697년경부터 642년까지였습니다.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52년이란 긴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기원전 681년에 발생한 산헤립의 암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장 1절에 므낫세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가 므낫세와 몇 년 동안 동시대에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대략적으로 약 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예언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는 므낫세 시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의 확장과 이스라엘 쇠퇴를 알리는 격동의 시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티글라필레셀 3세 기원전 745년에서 727년에 제의했던 이 왕의 치하에서 아수르인들은 서쪽으로는 아람, 즉 요즘으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이곳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위치한 가나안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람 왕, 즉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바로 남왕국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아수르에 맞서서 동맹을 맺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그들의 압력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아라스가 이렇게 그들의 압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람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은 아하스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불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별명입니다. 다메섹 사람 르신과 사마리아 사람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다는 패했습니다. 바로 유다가 시리아에 대항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유다가 패한 것은 유다의 죄, 특히 아하스 왕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보면 아하스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이방신의 전통들은 사람의 희생자물로 바치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남유다 왕이나 아하스가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유다왕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올 때 바로 디글랏 빌레셀, 즉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르신과 베가는 정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앗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가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정복하고 추방함으로써 유다를 도왔지만 이로 인해서 남왕국은 더욱 약해지고 북의 아수르인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디글라 빌레셀 3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 따르면 살만에셀은 아마 그의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주도했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곧 반란을 일으켰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에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상반절에 이것이 나타나옵니다. 이러한 반란에 대응하여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호세아를 체포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7장 5절과 18장 9절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도시는 마침내 722년과 721년에 아수르인들에게 함락되었고, 인구의 일부는 아수르로 유배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양쪽의 후손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 왕국은 아수르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바로 기원전 726년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으나 히스기야는 절망에 빠져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나중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기원전 701년에 3명의 장군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와 함께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을 향해 히스기야를 치도록 보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8장 17절, 또한 이사야 36장 2절에서 22절, 37장 8절에 나타납니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저항을 권했습니다. 이에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위협적인 편지를 보냈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제로 철수시킬 거라고 예언했고 또 그들은 이 예언대로 철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위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산헤립은 유다에서 닥친 재앙의 충격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부 블레셋이나 애굽에 대해서 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산헤립의 두 아들은 산헤립이 그의 신을 섬기는 동안 그를 살해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통치 기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므낫세 통치 시대에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시기와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왕들의 어떤 성품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우시아 왕 요담까지도 좋은 왕이었지만 아하스는 굉장히 나쁜 왕이었고 또한 그 왕 아버지에서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나왔고 그 위에 또 므낫세라는 굉장히 나쁜 왕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 직분에 부름을 받은 일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일반적인 배열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이 이 책의 시작 부분, 즉 6장, 여섯 번째 장보다는 첫 번째 장에 언급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입니다. 1장에서 5장 이후에 언급된 이 부르심의 사건의 위치는 선지자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절은 이사야가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나라와 백성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바로 죄에 빠진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사물을 지상의 상징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환상을 봤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 구절은 이사야 환상, 즉 선지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죄 많고 이 반역적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의 거룩하심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사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이사야가 여호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사실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여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고 또 성경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른 자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 자신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환상은 이사야가 가진 이 환상은 주님의 장엄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보좌는 높여졌으며 또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이는 이는 곧 아도나이, 곧 주 또는 주인이십니다.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의 주인이었던 종의 소유자를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그의 주인 아도나이로 불렀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주로 불렸습니다. 그는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상 애굽의 주권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왕을 대신하여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도나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위엄과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엄 있는 주권자이시며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분의 심판이 두드러지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스랍들이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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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만 언급된 바로 그분을 여호와를 둘러싸고 있는 스랍들은 명백히 천상의 영들로서 그들의 사역에서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2절에 나타난 바로 이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두 날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또 그분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사람이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 그 두 날개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그들의 박, 즉 벌거벗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그 두 날개는 주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날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3절에서 스랍들은 그들의 말로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온전히 온 땅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 때문에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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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3절에 이렇게 다시 읽지만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스랍들은 큰 소리로 화답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고 연기가 올라가서 하늘 성소를 가득 채우는 불타는 제단을 섬깁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거룩한, 즉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분리시키는 신성한 완전성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간과 구별되십니다. 소율이 문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런 다양한 성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품의 바로 중심에는 또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의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도 어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신성을 구성하는 어떤 긍정적인 성품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대체로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에 의해서 선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르폴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부르심의 환상에서 매우 두드러지며 이사야의 모든 사역에서 계속해서 그 특징을 남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장엄한 환상은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에 대한 4절에서 5절의 환상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바로 이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많은 오순절 개파의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간정을 간증을 할 때에 일부는 그들이 천국에 가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본 그런 환상과는 또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4절과 5절에 대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바라되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수랍들의 소리로 인해서 문제왕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연기의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성소의 장면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기는 여호와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연기는 어떤 이런 장면의 경이로움을 더하며 이사야의 사명에서 곧 선포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묘사할 것입니다. 5절의 환상에 대한 이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면서 경악과 절망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의 이러한 나타나심은 이사야를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말하는 사실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말과 수랍들의 순수한 입술 사이에 이러한 대조를 감지하고 자신과 그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인과절은 이사야가 그토록 절망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사야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나는 망했다. 나는 망하였다. 파괴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자신이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이사야 자신 사이에 이런 무한한 도덕적인 대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무한한 거룩함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때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죄가 없는 입술로 예배하는 거룩한 피조물들의 합창을 방금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입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죄의식의 정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한다 해도 그 입술은 부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한 입술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제대로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서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최선의 의도와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했던 이사야는 그 자신의 죄를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또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이것을 하는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사야가 이러한 부르심에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화가 있다고, 이제 자기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호프교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러한 섬김을 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바로 그러한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부르짖은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적격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은 또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강도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 자신의 죄성을 마주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는 죄의 몸을 죽었으니 자신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선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과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